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합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으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독일에 동독과 서독 간에 그 장벽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게 장벽이 무너졌는데 그게 지금부터 28년 전인 1989년 11월 달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혹시 그 속 내용을 아세요? 그날 그러니까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 해 1990년 1년도 채 안 되어서 10월 달에 11개월 만에 동서독이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됐는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동독에서 공산국가니까 국민들이 막 불평을 했대. 우리 여행 다니면 너무 불편하다. 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끔 뭘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항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공산당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해주는 척만 하자. 해주는 척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실제로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여권을 발급하는 거 날짜만 조금 줄여주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발표한다고 그러면서 동독 정부가 말로는, 그 타이틀은 여행 자유화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장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동독뿐만 아니라 세계 기자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태리 기자 한 명이 와서 그 발표하는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네가 그렇게 여행을 자유화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 발표한 관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여권 발급 기간을만 단축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문답 과정에서 그 대변인이 말을 실수하고 또 게다가 이태리 기자가 약간 좀 해석을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가서 전 세계에다가 지금 동독이 완전히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동독 시민들이 처음에 몰려와가지고 지금 빨리 우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게 빨리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장벽에 벽이 올라가가지고 막 곡괭이로 막 삽으로 막 치기 시작하니까 서독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망치로 벽을 막 허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이없이 그 다음날 어이없이 그 벽이 갑자기 무너져버린 거야. 그랬을 때 동독과 서독 이 정부가 양쪽이 얼마나 황당했을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는 뭐 검문도 못하고 그냥 막 통과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과 1년도 안 돼서 11개월 만에 그 다음에 1990년 10월 달에 동서독이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건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그 대변인의 말실수와 이태리 기자에 통해서 그게 된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 가만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분리되는 거를.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는 사실은 그 벽이 하나도 안 무너지는 것 같고 결코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실존적으로는 그 벽이 그 1989년 11월 달에 무너졌지만 기도할 때 매일 조금씩 그 벽이 허물어졌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관리가, 대변인이 말 실수를 하고 이태리 기자가 어떻게 보면 과잉 그런 전문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진 것 같은 이런 실수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으세요? 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수 같고, 우연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조금 너무 좀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님은 선하게 들어서시고 선한 결과를 주신다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좀 사실 그 맥락을 볼 때는 조금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말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음 보시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사람들이 이거 막 우리 보면은 그 사람과 막 팔죠. 이렇게 현판 만들어가지고 해갖고 막 자기 집에 딱 갖다 붙여놓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업하자! 그러고 이제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게 사실 아니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요. 다음 보시면은 사실은 이것이 그 맥락이 있죠. 컨텍스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4장 13절 말씀은 내가 무슨 슈퍼맨 돼가지고 그죠? 애를 보면은 막 자기가 만화 보면 잘 그런 사람 되는 줄 알죠. 그래가지고 테레비 본다면 애들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소파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막 목에다가 뭐 하나 메고. 근데 보면 어른들도 보면 그런 일을 사실은 좀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바울,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주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요.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전체 맥락을 잘 보셔야지 그 이 말씀 본래의 의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우리가 죽어서 다들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심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와 같은 하나님인 그 성령의 법 내지는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은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선포한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8장 1절 2절 말씀이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들만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권위의 그런 시스템 만드셨죠. 그래서 세상을 전체를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면서 거기에 제일 탑 리더로 누굴 세우셨어요? 사람 만드셨죠. 사람. 그죠? 근데 그 탑 리더이자 관리자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런 행복의 그런 근원으로부터 끊겨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탑 리더가 끊겨져 버리니까 그 밑에는 거기 종속된 모든 피조물 세계가 다 같이 타락하고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통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 다음 대목도 사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온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를 잘 관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탑 수장이자 관리인이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니까 그 체인 리액션 연쇄적으로 사람에 속해 있는 이 전체 피조 세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전에 사실 저희들이 성경 말씀에서 뭐 생태계니 이콜로지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요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 사람들이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굉장히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죠? 플라스틱 봉지, 뭐 플라스틱 병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삶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 플라스틱이 사실은 이 지구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플라스틱 병 마시고 그냥 버리고, 그죠? 2017년도 6월 28일자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그런 신문에 난 기사 보니까 그 시장 조사 업체인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리포트 보고서에 의하면은 2004년도에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버린 게 전체 지구상에 몇 병인 줄 아세요? 3천억 병, 3천억 병. 300 billion bottles. 3천억 병이에요. 근데 그게 12년 뒤인 2016년도에는 3천억 병에서 4,800억 병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병들의 반도 회수가 안 돼요. 재활용이야. 재활용은 거기서 7%밖에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2021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한 해에 판매되는 플라스틱 병 개수가 5,800억 개를 넘어설 전망이래요. 이건 뭐냐면 매초 every second 병을 2만 개를 쓰고 버리는 거예요. 2만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재활용, 리사이클 되는 게 몇 프로도 안 된다고요? 7%도 안 돼, 7%도. 그래서 2050년도에는 바다의 물고기보다 병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물고기들이 이 병을 먹어요. 이게 다 갈라지고 나중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 특히 저같이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한 해에 내가 그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들을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해에 1만 천 조각을 먹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 황당하죠. 지금 그 하와이하고 여기 캘리포니아 사이에 태평양에 퍼시픽에 커다란 섬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섬일까요? 쓰레기 섬이에요. 쓰레기 섬. 근데 이 쓰레기 섬의 크기가 지금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텍사스 스테이트의 두 배. 한반도의 일곱 배. 남한이 아니고 한반 전체 7배. 한반도도 작지 않잖아요. 근데 한반도의 7배의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 섬의 99%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플라스틱 병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병. 황당하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병이 지금 어떻게 해? 거기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사실은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제가 말한 이런 쓰레기 섬 얘기가 사람의 타락하고 무슨 관계에 있나? 관계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나 마시고 그냥 버리고. 그런 생각 사실은 죄성 있는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할 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든 말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하고 이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마치 부모랑처럼 돌아와가지고 우리 인류를, 나를, 우리 애들을, 그죠? 우리 애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다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겨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려야 할 그런 피조세계, 그 creation world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원래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그 형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전체 세계를 다시 회복, restore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람이 원,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뭐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랑하니까 어떡해요.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인 사람을 얼른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삽니까? 그렇지 않게 살 때 굉장히 많지요. 이번에 멕시코 갔을 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는 그 아버지 목사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분이 참 잘생겼죠. 지금 65세인데 Pastor Spirit이요. Spirit인데 이분이 12살 때 불과 집에서 엄마한테 매맞고 집을 나가가지고 5년 동안 길거리에서 갱들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요? 사실은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죠.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엄마가 자기를 너무 때려가지고 집에서 도망간 거니까. 근데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그 엄마는 정말 나쁜 여자라갖고 나쁜 여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엄마도 어디서 배울 때가 있어야지. 그 엄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보나마나 그 엄마도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맞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죠? 참 안 됐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망가진 그 엄마, 그리고 지금은 그 엄마 때문에 길거리에서 5년 동안 깽 생활하고 마약하고 훔치고 사람 때리고 물건 파괴하고 그런 생활을 아니 12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한 그런 모습 볼 때 하늘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아프겠죠. 너무너무 아프. 하나님은 이 망가진 생태계,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이 회복되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이 발렌시아 제가 12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요. 굉장히 강팍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발렌시아 사는 사람들은 좀 특이한 경향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백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밸리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밸리에서 흑인이며 스페니쉬며 에이션이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애들을 이제는 학교를 같이 보내자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전에 뭡니까? 믿거나 말거나 흑인 뭐 그런 애들하고 백인 애들하고 학교를 따로 다닌 거예요. 백인 엘레멘터리 학교, 백인이 아닌 엘레멘터리 학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그리게이션, 분리된 정책을 철폐하고 같이 다니자 그랬더니 그 백인들의 반 정도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애들이 지금 저런 유색인종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냐고 화가 나가지고 다 몰려왔다는 거 어디로? 발렌시아로 왔다는 거. 그래가지고 돈들은 많으니까 집은 크게 짓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고. 근데 뭐가 필요하지 않고 자급자족하고 나는 내 혼자 잘 살고 있어라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누굴 안 찾죠? 하나님 찾질 않아요. 좀 바닥을 쳐야 하나님 찾지. 그렇잖아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스피릿 목사님 이 18세 때 자기 누나가 어떤 선교기관에서 요리사였는데 거기 그 기관에서 요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 멕시코 굉장히 좀 열악할 때니까 무슨 연탄불도 아니고 가스불도 아니고 장작불인데 장작을 펼 청년이 필요해서 저 목사님이 그걸 원래 잘 패기 때문에 집이 산촌 출신이라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장작을 패면서 예수 만나가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컨스트럭션 워커 이런 빌더였어요. 빌더였는데 근데 나중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목사가 됩니다. 참 감사하죠. 감사. 그래서 지금 로마서 아까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오늘 그 8장 28절 말씀이 속해 있는 그 단락 그 패러그래프의 주제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이분이 사실 돈을 잘 벌었어요. 돈을 잘 벌었는데 목사가 돼서 지금은 돈을 잘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개척한 여기 사실은 선교사님 고창원 선교사님 개척했는데 여섯 개 센터 중에서 여기에만 교회가 생겼어요. 그 동네 사람들 예배 드리고 싶어 해서. 가보니까 되게 작아요. 이 건물이 이 유스룸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 조그만 일본말을 말하면 학고방이에요, 학고방. 상자만한 그런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저 조그만 교회가 생기고, 저기 자세히 보면은, 미시온 라 누에바라고 써 있어요. 미션이 뭐냐면, 미션은 개척교회 말하는 거예요. 라 누에바는 뭐냐면, 뉴. 새로운 개척교회, 새로 개척했다는 거야. 지금 생긴 지 한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구나. 아무튼, 저 조그만 교회, 돈 잘 버는 건축가로 있다가,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아들을 두고, 아들도 목사가 됐고, 아들도 원래는 돈 잘 벌던 간호사였는데, 2년 반 전에 관두고, 통신 공부로, 통신교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얼마 전에 목사가 됐죠. 이런 거 볼 때요, 어떻습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회복이죠. 회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짧은 인생에 꼭 필요한 걸 하는 거.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뭐, 그날 오늘은 100명밖에 없지만 그 동네 더 많이 살죠. 보면은 뭐, 이런 애들이 무슨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치가 있죠. 우리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죠. 그전에는 자기 혼자만 잘 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아이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서 비전이 있게 만드는 그러한 목사가 되는 거. 그러한, 뭐, 꼭 목사일 필요 없어요. 예. 고창원 선교사님 목사 아닙니다. 안수 안 받았어요. 그냥 평신도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게, 그게 사실은 진정한 회복인 거죠. 오늘 말씀이 8장 28절 말씀인데, 그 앞에 26절과 27절 말씀이 문맥을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살 된 그 패스터 스피릿이 그 당시에 목사가 아니죠.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길거리에서 갱들하고 5년 동안 뛰어다닐 때 정말 모르죠. 힘든 건 알던데 도대체 인생이 뭔지 뭐 하나님도 모르고 개념 없이 살고 있죠. 그럴 때 누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그죠. 그 한, 어떻게, 그 아이가 뭐 그렇게 살다가 죽든 말든, 총 맞아 죽든 말든, who cares?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그 뭣도 모르고 개념도 없는 그 12살 난 아이를 도우셔서 어떻게, 그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이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스피릿이라는 아이를 위해 청년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7절 말씀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굽니까? 모두의 마음을 다 엄니션트하게 아는 전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부가 또한 같은 하나님인 본체, 같은 본체인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도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성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같은 생각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뭡니까 지금? 이 단락의 주제가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 마치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우리 온 인류가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돌아와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탕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버전이죠. 진짜 버전은 뭐냐면 돌아와 생각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하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우리 귀에 격려의 메시지를 속삭이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목이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은 여기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돼요. 근데 개념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아오시죠. 아까 우리 전도사 어떻게 했어요? 개념 없이 어느 학교에서 쫓겨나고도 쫓겨나고도 또 다음 학교 가서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또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여동생을 보내가지고 집 근처 학교니 같이 다니게 2년 동안 같이 다니게 하면서 오빠한테 가서 그 막난이 오빠한테 가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전하니까 하나님 지으신 존재니까 어떡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보람이 없어. 열매가 없어. 다 거짓말이야 이거. 영화에서 말하는 화려한 인생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다가 또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뭐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안 될 때 막 갑자기 모든 상황이 척척 맞아가지고 사업 잘 된다 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애가 학교 좋은데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일 수도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것의 맥락은 뭐냐면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나머지는 다 이제는 자동이에요. 그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막 돈도 해주고 막 사람도 막 중요한 사람 다 만나게 해주고 막 권세 주고 해가지고 막 뭐가 잘 되게 했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라면 도와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적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더 영광 돌리고 더 복음 전파에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죠.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내가 무슨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어저께 아침에 그거에 대한 굉장히 작은 간증이 있어요. 재밌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우리 엔사나다 멕시코 갔다 온 미니 미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팔로우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막 나누고 뭐가 좋았다 나누고 참 좋았습니다. 밥도 먹으면서 사진도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을 충분하게 너무너무 잘 맞췄어요. 그러면서 막 다들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다 집에 갔어.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내일 새벽에도 봐요 그리고 갔어. 근데 아침에 와보니까 그분들이 안 오신 거야. 근데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는 이상하게 제가 머리 이성적으로는 전혀 실망이 안 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약간 좀 허전한 거예요. 게다가 또 제 아내도 어저께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됐어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버렸어요. 물론 오신 분도 계셨죠. 오신 분도 계셨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제가 그거 작은 아주 사소한 상황이었지만 그 시간 제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수님 어땠을까?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토요일 때 평소에 반밖에 안 나오셨다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전날 워낙 모임이 좋았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아서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간식을 타가 더 잘 준비했어요. 막 블루베리 파이를 사오고 막 과일을 막 썰어놓은 걸 막 돈 주고 사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먹으러 온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제 아내도 가버리니까 제가 마음이 저도 인간이니까 조금 한 2% 정도 허전했던 거죠.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사소한 것도 가슴이 약간 살짝 허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그죠?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은 가만 생각해 보면요. 큰 교회를 운영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같이 다닌 공동체가 만약에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교회는 정회원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근데 그 전체 교회의 12분의 1인 나중에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볼 땐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마음에 예수님 가슴에 정말 그 가룟유다의 배반 사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생채기를 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열두 제자들을 예수님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살아가면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이렇게 양을 했잖아요. 그죠? 같이 동호동락 하면서. 근데 자기 전 교회는 12분의 1인 가룟유다가 그렇게 덜컥 큰 돈도 아니고 사소한 거 가지고 배반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올라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이니까 자기도 두렵기도 하고 십자가 올라가기 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면은 이 고통의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이 땀이 막 피가 되게 그렇게 막 혈한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2명 다가 아니고 그중에 수제자인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서 나를 위해 중보하라고, 좀 떨어져서 중보하라고 그러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3명이 한 시간도 안 잠을 들어버렸어요. 막 조는 거 이렇게 막 졸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가 뭐라니까, 아니 어떻게 한 시간도 참을 수 없냐, 다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난 지금 죽게 생겼다, 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세 명의 탑 리더들이 또 졸아, 또 졸아.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을 가서 그들을 깨우고 제발 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러 올라갈 건데, 내가 3년 동안 정말 엘리트 교육을 시킨 12명 중에서 또 뽑고 뽑은 세 명이 계속해서 3시간 동안 졸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라고 상황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사람이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관계는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하고 누구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때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특히 욥이에요. 욥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잠깐 허락해가지고 사탄이 가서 욥을 괴롭히죠. 열 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죽어요. 가축대가 다 죽어요. 모든 재산과 그런 자녀들을 다 아껴버립니다. 상실됩니다. 남은 게 자기 마누라밖에 없어요. 근데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오히려 막 빈정거려요. 뭐라 하냐면은,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누라 떠난 거나 마찬가지. 친구 절친 셈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긴 거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욥을 두 번 죽입니다. 지금 위로는 커녕 욥에게는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친구도 아내도 없어요.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 오르실 무렵에 지금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관계가 다 싹 끊겨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이때가 참 중요한 위기.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무슨 뜻이에요? 위태로운 기회죠. 이때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는가가, 혹은 그 전에 중요한 것이 관점의 관점. 그 관점에 따라서 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유익한 열매를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관점. 이런, 난 세상에서 제일 재수가 없는, 복이 없는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속상하다, 짜증난다 라고 생각하다가 심한 경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정말 죽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하늘밖에 바라볼 데가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너무 찾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주님께 이제 시선을 돌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과 2 사이에 이렇게 관점 선택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바닥을 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이래저래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할 때는 그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교만합니다. 방문합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낙담하고 말아요. 하나님 찾질 않아요. 그 반면에 관점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하면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지혜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힘들 때.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 때 바닥을 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돌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개인기도 마치고 일어나서 텅 빈 예배실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표현이 뭐냐면 down to earth, down to earth. 이 땅에 가까워지는 down to earth. 뭘 뜻이 원래 뭡니까? 원래는 가식이나 허황됨이 없는 어떤 practical한 어떤 실제적인 그런 뜻인데, 저한테는 그날 어제는 그 뜻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땅에 가까워진, 엎드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힘들고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땅에 가깝게, 바싹,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요, 그동안 내가 해오던 어떤 주문식기도 뭐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를 주세요 하는 그런 주문하는 기도를 그럴 땐 멈추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니까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경청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선지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훈련받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무릎 꿇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저희들은 잘난 척 해봤자 사실은 다 그 earth, 땅에서 온 그런 먼지 같은 존재죠. 아담 뜻이 뭐예요? 아담. 아담 뜻이 뭐냐면 황토,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잘라봤자 우리 육체는 조만간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earth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빚은 다음에 흙으로 거기에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진정한 의미에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되었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바닥을 치는 상황이 오면은 부정적으로만 반응할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희망을 품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정말 down to earth, 땅에 엎드려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다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은 뭔가요? 그냥 잘 사는 게 그런 사명이 아니고 정말 이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좋은 은사와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짧은 인생 동안에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사명, 미션은 뭘까요? 그 사명을 받들기 전에 사실은요, 여러분의 성품과 관계성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저희가 지금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 성품과 관계성이 주를 닮게 하시사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룰 때 저희 인생이 정말 재미가 나고 기운이 나고 저희들이 생명과 행복이 저희 인생 가운데 가시니 열매로 주렁주렁 매달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